성경에 보시면요, 죄가 없었던 완전했던 때가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인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와 계획과 목적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면서 행복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죠. 바로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저 여러분이 이렇게 날씨는 좋은데도 얼굴이 피곤해진 이유이고, 모든 이 땅에 근심과 걱정과 억울함과 고난이 출발된 시작점이 바로 이 창세기 3장부터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 시작된 이 창세기 3장을 오늘 좀 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먼저 일반적으로 이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나 이해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혼자 으슥한 데 갔다. 두 번째, 그때를 놓치지 않고 뱀이 간교하게 와가지고 여자를 꼬셨다. 여자가 넘어갔다. 혼자 넘어가지 않고 남자 같이 넘어뜨렸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인류를 죄악에 빠뜨린 주범, 사망에 빠지게 한 책임은 남자, 여자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우리를 살려줬어요. 그렇죠? 이 민감한 주제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여자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사탄은 정말 간교하다, 지혜롭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자가 이 혼자 있을 때, 아주 이 취약할 때 와가지고 유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부 세미나에서는 저 이런 적용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부부는 각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각자 따로 있으니까 사탄이 틈타서 유혹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녀 부부 사이는 항상 화가 나더라도 그 밤이 넘기기 전에 화를 풀고 같이 손붙잡고 자야 된다. 뭐 그런 세미나를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창세기 3장을 정말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이미지와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타락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텐데요. 먼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와가 따로 한적한 곳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담이 거기 같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두 가지 결정적인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4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읽었던 3장 1절, 4절, 5절은 다 사탄이 한 말이에요. 뱀이 한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라고도 쓰지만, 뱀은 바보가 아니죠. 뱀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뱀은 일관되게 지금 말하면서 상대를 복수 2인칭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라는 단수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같이 지칭하는 2인칭 복수로 너희로 계속해서 뱀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뱀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여자 혼자가 아닌 것이죠. 제가 아까 여자라고 한 걸 슬슬 풀어나가는데 저 좀 이렇게 좀 아내도 사랑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둘 다한테 뱀이 말했다.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게 남아있어요. 바로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with,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원래 쓰여진 원래 말로는 임이에요. 임. 그런데 이 임이 어떤 뉘앙스의 단어인가 하면요, 그냥 이런 넓은 공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주먹 하나를 어깨에 두고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을 때 임이라는 전치사를 히브리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함께가 임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저 멀리에서 우리를 멀찍이서 그냥 나 함께 하는 거 알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임이 여기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아담과 하와는 지금 같이 뱀하고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지금 뱀은, 뱀이 ILT 봤으면 진짜 잘 봤을 것 같아요. 주어와 동사의 이 성수격을 일치시키는, 뭐 여러분은 다 시험 잘 오케이.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뱀은 일관되게 복수 2인칭을 쓰면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계속 같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는 임이라는 전치사를 통해 우리가 추정하건대 따로 떨어져서 멀리 있지 않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준엄한 명령을 받았던 것은 사실은 아담이 받았어요. 아담이 명령을 받았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사실 직접 받은 사람은 분명히 아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한테 들었을 수 있죠. 그래서 뱀이 진짜 간교한 것 같아요. 그 직접 들은 사람한테 쳐다보고 눈 마주치고 얘기하기보다는 간접으로 들었으니까 조금 더 크랙이 쉬울 것 같은 그 하와에게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던져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꾀임에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죄짓고 넘어지려고 하고 있을 때 도대체 아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저 다시 자리에 돌아왔죠? 다시 이렇게? 하와가 속아 넘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뱀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뭐 얘기하다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는 아담은 지금 뭘 하고 있었냐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하와가 뱀에게 속아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담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뱀은 딴소리를 하고 있고 하와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 모든 과정에서 아담은 침묵하고 있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아담은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3장의 맥락에서 볼 때 아담은 철저히 침묵하는 존재고 그냥 방관하는 존재고 남의 일처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죄죠. 왜 이것이 죄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침묵하는 게 죄일까요? 2장 18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헬퍼 정도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저는 개역개정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좀 더 입에 붙어서 제가 앞으로는 설교할 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역할은요.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둘 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했던 것인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되어 있어요. 에제르 케네그도. 케네그도라니까 모라카노 뭐 이런 느낌인데 이제 무리수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진행하면서. 그래도 뭐 2부 때는 좀 괜찮았었는데 역시 여러분 젊은 분들이라. 따라해볼까요? 에제르 케네그도. 네, 이 에제르 케네그도가 바로 이 돕는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인데요. 먼저 이 에제르는 말 그대로 헬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메인 캐릭터를 조금 도와주는 보조적인 보조자 혹은 조수로서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에제르, 도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때 쓰신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에제르, 도움이라는 단어는 총 21번이 쓰이는데 그 중에 16번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할 때 이 에제르가 쓰여요. 나머지 두 번은 오늘 아담과 하와 이 기록에서 이 에제르가 두 번 나오고 마지막 세 번은 어디에 쓰이느냐? 나라와 나라가 전투를 벌일 때 그 전투를 도와주기 위한 군사적인 그 도움을 말할 때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어떤 원조, 도움을 말할 때 이 에제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약한 어떤 단지 보조적인 의미의 도움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도움이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 안에는 결코 열등하거나 뭐 수동적인 정말 보조적인 뭐 조금 도와주는 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강합니다. 능동적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여 건져올리는 도움을 말할 때도 쓸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도움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 뒤에 또 다른 단어가 따라 들어오게 되죠. 바로 케네그도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네게드, 명사형으로 네게드, 여기 돕는 사람으로서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이 표현. 케네그도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저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이제 케네그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누군가를 도와주긴 하는데 같은 방향에서 그 사람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도움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맞서서 그를 도와주는 것을 뜻할 때 이 네게드라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풀면 이런 것이죠. 여보 나 이제 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 여보 잘했어. 여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야. 이런 거는 이제 같은 방향에서 막 이렇게 힘실어주고 밀어주는 거라면 여보 나 오늘 이렇게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꼭 그거 해야겠어?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나와 같은 방향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거 진짜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옳은 거야? 기도한 거 맞아? 확실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마주서서 도와주는 저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를 반대하여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에제르 케네그도의 역할이고 임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은 단지 수동적으로 그냥 순종하거나 남편이 하는 것에 여자가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여자가 그 남편이 하는 말에 정면에 서서 마주 서서 진실을 말해주는 팩트 폭행을 할 수 있는 정말 그거 맞습니까? 라고 그 남자가 가려는 것을 스탑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움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아담이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유혹당해서 지금 생각이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있을 때 하와가 손을 뻗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만약에 정말 아담이 그 에셀을 내게 뒤에 그런 도움을 주려 했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됐습니까? 잠깐만 하와 잠깐만 맞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 아니잖아. 먹으면 안 되잖아. 지금 당신 그렇게 손 뻗으면 안 되잖아. 라고 그녀를 대항해서 그녀를 마주보면서 반대하여 그녀를 막아주는 도움을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담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묵인하고 그냥 방관했어요. 그 틈에 사랑하는 아내가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자신도 넘어지고 오늘 우리가 다 피곤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구약 성경 안에서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너무나 처절하게 치열하게 감당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전부 다 이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로 가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홀로 이 자리에 남아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반대하여 그들을 도왔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돌로 치고 매질하고 배척하고 버림받았죠. 구약에 이런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가 자신을 버리고 죄로 치달아 달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고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길을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덮어두고 지지하고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피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죠. 설교를 듣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정말 너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 거야? 너 정말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맞는 거니? 너 왜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사람들은 표면을 보고 외형을 볼지 모르지만 성령,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면서 계속하여 우리를 반대하여 도우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반대 질문을 하시면서 너 정말이니 너? 너 정말 그 목적이 뭐야? 너 안에 있는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우리가 죄악의 길로 치닫지 않도록 그렇게 반대해서 마주하여 우리를 계속하여 가르쳐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은 침묵했고요. 방관했어요. 에제르 케네그도의 역할에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둘째 아담이신 완전하신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이분이야말로 저 여러분을 정말로 도와줄 참된 도움이시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에제르 케네그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탄도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달콤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할지 모르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정하게 하고 우리를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궁극은 사망이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길로 데리고 가는 것이 사탄이 말하는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를 찔리게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시고 쓴 말을 하시는 것 같아도 그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소망을 주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를 마주보며 우리를 대항해서 그렇게 반대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반대하여 계속하여 도우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괴롭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쫓아 삶으로 죽음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그러므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할을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포기할 만도 하신데 끝까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된다면 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은 욕심을 따라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고 날마다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펼 때마다 내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나 사실은 나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그리고 평화를, 담대함을,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의 일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일부를 그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구글 아시죠? 아, 왜냐하면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구글 뭐라고 해야 돼요? 구리 L이니까 구글이에요. 구글에서는 회의 시간에 가장 경계하는 것이 모두의 동의다. 회의를 하는 이유는 회사가 나아갈 최선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갈등이 필요하다. 최선의 아이디어란 모든 선택의 방향을 펼쳐놓고서 공개적으로 깎아내는 과정, 즉 갈등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반대 의견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놓고 논쟁하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회의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람은 바로 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 첫째로는 의견이 달라도 그저 반대하는 것이 두렵거나 단지 수줍음이 많아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정말로 할 말이 없이 회의에 앉아있는 경우다. 전자를 위해서는 반대 의견을 그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오픈적으로 만들어주면 되지만 만약 생각이 없는 후자의 부류라면 회의에 이런 사람은 참여시키면 안 된다. 구글에서는 이들을 버블헤드 인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옛날에 차에 자동차 대시보드 보면 옛날에 왜 불독 두 마리가 막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왜냐면 예스맨, 예스. 계속 예스만 하고 그냥 남이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예스 예스 하는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인다는 것이다. 회의실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생각의 결론이 상대에 대한 반대여도 혹은 불만이어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말해야 된다. 회의실 안에서의 갈등은 방해가 아니라 최선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회의란 단지 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적당히 비위 맞추는 뭐 예의 바른 예스맨을 지금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이것이 바로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파워의 구심점이다 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1부 때 나눴더니 어떤 목사님이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 구글 가야 되겠는데요. 막 프로 반대로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꽤 오래전에 유명했던 영화 배우 중에 한국의 박중훈 씨라고 있어요. 네.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고, 누구지? 박중훈? 이러면 이제 거기서 세대가 갈라지는데, 이 박중훈 씨가 인터뷰 중에 했던 말이 저에게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성공한 영화에서는 별로 배운 게 없대요. 그런데 흥행에 처참하게 실패한 영화에서는 배운 점이 많았대요. 영화에 성공했으니 얼마나 많은 칭찬이 뒤따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익숙하게 스포츠 신문에 이런 거 나오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코미디 연기의 황제 박중훈. 자기가 안 웃으니까 다 옛날 요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칭찬의 소리에 본인이 파묻혀 있을 때는 배운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흥행에 참패해서 평단의 따끔한 비판을 받고 자기를 반대하는 그 소리에 부딪혔을 때 그는 더 많이 배웠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저는 그 에제르 케네그도의 그 창조 원리를 본능적으로 적용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인물을 보고, 아까도 기업의 예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대로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사건건 여러분이 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서로 옆을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커플들이 뭐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그 청소년기에 접어든 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인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 붙여주신 에제르 케네그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반대하여 도우시고요.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를 반대하여 나를 도우셔서 욕심의 길을 쫓아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주님 계속 나를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체인을 통해서 주님은 또한 나를 반대하여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말 안 듣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사사건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보 정말 그거 맞아요 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다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돕는 배필이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죄가 없는 정말 완전했던 그 때를 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죄가 없이 완전한 세상을 그리고 있는 성경의 두 장이 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죄가 없이 완전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두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피곤하고 고단한 삶 한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돕는 배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쓴소리를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 세우시면서, 때로는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너 그거 맞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그래서 날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제르 케네그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더 생생히 들려지는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도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신실한 에젤 케네그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큐틴으로 매일 묵상을 저도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토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앞서가며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뒤따라갑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들이 신성모독적인 지금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저들로 하여금 침묵하게라고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오늘이 선교 주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우리는 선교를 위해 헌금을 드리고 영어로 이날은 특별히 찬양을 하고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과 이 큐티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침묵하지 않는 것이 선교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너가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니라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왜 침묵하며 여러분만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왜 침묵하십니까?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업의 자리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아담이 침묵했던 것처럼 침묵하고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선교일까요? 저는 오늘 너희가 침묵하면 이 돌들이라도 입을 열어 나를 찬송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앞에서 돌보다도 못한 나 같은 죄인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게 어제 토요일 날 모인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전했었어요. 우리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주님 사랑하시는 꿈이 있는 교회가 침묵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너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는 왜 수요일 날 밤에 왜 교회를 가냐, 너는 왜 주일 오후에 날씨 좋은데 교회에 모이냐 라고 하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들어보겠니? 예수님을 말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 아닐까요?